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후의 세계 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을 은폐했다고 비난하며 대유행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국무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선택할 수 있었지만 발병을 은폐하는 쪽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은 미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달 열리는 세계보건기구 WHO 총회에 타이완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지지해 줄 것을 각국에 촉구했습니다. 앞서 폼페오 장관은 지난 3일 중국 우한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거대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폼페오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증거가 없다고 비난하면서 바이러스 기원서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2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은 오늘 오전 현재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를 122만 8천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사망자는 7만 3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정점을 지났다는 판단 아래 봉쇄 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 CNN 방송에 따르면 오는 10일까지 미국 50개 주 가운데 43개 주가 부분적으로 경제 정상화 재가동에 나섭니다. 앞서 미 보건당국은 내부 보고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될 경우 이달 말에는 신규 확진자가 하루 20만 명, 사망자도 하루 3천 명씩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코로나 태스크포스를 해체하지 않고 무기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인들의 안전과 경제활동 재개, 그리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언과 관련해 조사팀을 중국에 파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리아 판테르크 호버 WHO 신종 질병팀장은 어제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화상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추가로 살펴보기 위해 조사팀 파견을 놓고 중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해 12월 프랑스의 한 폐렴 환자가 검사 후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언급했습니다. 또 누군가 감염자가 12월 중국 우한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추측하고 싶지 않다며 지금은 발병을 조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시의 한 연구소에서 확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지만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분석을 부인했습니다. 한편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3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미국과 중국 간 긴장 상태는 전 세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중국 주재 유럽연합 EU 대사가 밝혔습니다. 니콜라스 샤피 중국 주재 EU 대사는 오늘 미중 갈등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광범위한 다국적 협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샤프 대사는 또 중국이 긴장을 완화하고 세계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자체 경제개혁을 가속화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매일 전략적, 경제적, 정치적 갈등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 있다며 이런 긴장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협력 정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EU 국가들과 중국은 오는 9월 양자 투자 협정과 관련해 정상 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대통령의 전쟁 개시 권한을 제한하는 의회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의회가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말았어야 했다며 결의안을 지지한 공화당 의원들을 비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라크에 이란산 가스와 전력 수입을 허용하는 면제 조처를 결정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어제 무스타파 알카드힘이 이라크 신임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라크 정부의 성공을 돕기 위해 이란의 전력을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120일 동안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7일 목요일 비오에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로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회는 북한 지도부 위기의 위험과 영향을 논의하기 위한 원격 회의를 열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 연합사령관은 최근 평양 부근에 새로운 탄도미사일 지원시설이 완공을 앞두고 있다는 관측이 미사일 조립시설 관련 첩보들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두 나라의 대응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저녁부터 황해도와 평안남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4도, 낮 최고는 13도에서 2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다 같이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가 북한 문제에 관한 원격 회의를 열었습니다. 의원들은 미국이 북한 지도부의 급변 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개원을 미루고 있는 미국 하원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원격 회의가 열렸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 비확산 소위원회는 5일 북한 지도부 위기의 위험과 영향을 논의하기 위한 원격 회의를 이날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빅터차 한국석좌와 수미테리 한국석좌, 브루킹스 연구소의 정박 한국석좌와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이 참여했습니다. 아태소 위원장인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실 관계자는 6일 VOA에 이날 회의는 의원들과 관계자만 참여하는 비공개 형식으로 개최됐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계기로 의회 차원에서 관련 현안과 미국의 정책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상원과 달리 휴회를 5주 이상 연장하고 있는 하원이 기존 청문회 형식을 대체해 원격으로 대북 현안을 점검하는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의원들은 회의를 통해 북한 지도부의 급변 사태에 대비한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성명에서 국제사회가 북한 내 승계 위기는 모면한 것으로 보이지만 명확한 계획 없이 북한과 영내 전체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성을 생각하는 건 두려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맹 강화와 영내 국가들과의 대화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 사망에 관한 소문은 이런 격변 사태를 책임 있게 다루기 위해 미국이 한국,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영내 다른 나라들과도 대화를 유지해 이런 위기 발생 전에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걸 반증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간사인 테드 유호 의원도 미국이 북한 지도부 변화에 대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북한 지도부 변화 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유호 의원은 북한의 독재는 후계 라인에 알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남기는 상부가 무거운 권력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씨 등 그의 여동생이든 혹은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됐든 우리는 북한 정권 핵심에 누가 다음에 올지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최근 평양 부근에 새로운 탄도미사일 지원시설이 완공을 앞두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빈센트 브룩스 전 미한 연합사령관은 관련 내용이 북한의 대형 미사일 조립시설 건설 정황 첩보들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6일 VOA에 최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위성사진을 통해 분석한 평양 인근 실리시설 관련 보고서에 대해 미한 당국이 파악해온 대형 미사일 종합 제조시설 첩보들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Brooks 전 사령관은 CSIS가 공개한 특정 시설에 대해 주한미군이 파악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답변을 삼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재직 당시 주한미군과 한국의 합참, 국방정보당국은 대형 미사일 종합 조립을 위한 시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최근 CSIS가 공개한 정보는 이런 첩보들과 확실히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 시설들은 크기가 큰 탄도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조립하면서 위성에 포착되지 않도록 은폐하는 동시에 이동형 차량에 탑재해 미사일 각도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실험들을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의 의도에 대해 그들이 주장하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 상태를 바꾸지 않겠다는 것인지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적대시 철회가 거짓이었으며 이번 공개를 통해 들통난 것인지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설 공개로 북한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시각에 대해 놀랍지 않다며 책임은 북한에 있으며 미국,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오판하지 않도록 규명하는 건 북한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만일 평화 대신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능력 심화를 향해 전진하기 위한 행동이라면 미한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모든 관련 시설에 대한 원점 타격 겨냥 역시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북한은 잘 알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북한의 행동이 불신에 따른 현상 유지를 고수하는 것이라면 관련 시설 철폐 등 향후 행동에 따라 미한 당국 역시 표적에 대한 겨냥 정책에 물러설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번에 공개된 정보에 대해 과민 반응을 하지 않으면서 북한에 명백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조성하고 있는 조건들은 긴장 완화보다는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런 행동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 보장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는 잘못됐다는 점을 깨닫기 바란다는 겁니다. 이번 보고서의 저자인 조셉 버뮤데즈 CSI의 선임연구원은 VOA에 일부 한국 매체들이 관련 시설을 대륙간 탄도미사일 운용기지로 잘못 인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버뮤데즈 선임연구원은 실전 상황을 염두에 둔 미사일 운용기지와 지원시설의 의미는 엄격히 구분된다며 이번 보고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미사일 관련 무기의 조립, 보관, 훈련 가능성에 무게를 둔 지원시설로 분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공개된 실리 탄도미사일 지원시설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전략군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버뮤데즈 선임연구원은 특히 복수의 대규모 탄도미사일 지원시설이 북한 내에 더 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분석한 중앙동의 높게 솟은 부분을 지적하며 탄도미사일의 고체 연료 전환 실험과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액체 연료 기반 스커드 미사일의 경우 이동형 차량에서 각도를 높인 뒤 연료를 주입하는 방식이라면 고체 연료 기반은 처음부터 연료가 주입되어 있기 때문에 미사일 각도를 세울 경우 이동형 차량이 중심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 시험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버뮤데즈 선임연구원도 관련 시설이 고체 연료 기반 탄도미사일의 중심 무게 안정화 실험 장소로 사용될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과 한국 군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지원 시설이 완공 단계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실리 지역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생산을 크게 늘리면서 이에 필요한 종합지원시설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당국은 미국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가 최근 낸 보고서에서 제기한 실리 탄도미사일 지원시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준락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VOA에 북한 군사정보를 공개할 순 없지만 미한 정보당국이 해당 시설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분단을 넘어는 현지 시간으로 5일 웹사이트에 올린 보고서에서 실리 지역 시설 가운데 천장이 높은 건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인 화성 15를 비롯해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을 수용할 만큼 충분히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이 시설이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고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과 관련 발사대, 지원 차량을 쉽게 수용할 정도로 크기가 큰 한 지하시설 옆에 건설됐다고 했습니다. 해당 시설은 평양 순안공항 남서쪽에 있는 실리라는 곳에 위치해 있고 평양에선 북서쪽으로 17km 떨어져 있고 평양의 탄도미사일 부품 제조 공장과 가깝습니다. 북한은 이 시설을 2016년 중반부터 건설해 완공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박사는 완공 후 상황을 지켜봐야 정체가 더 분명해지겠지만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미사일 다양화와 대량 생산화에 따른 종합지원시설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생산이 확 늘어날 때에는 조립이 안 끝난 부품들을 계속 조립하는 과정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걸 모듈화해가지고 이리저리 조합하는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하고 예비 부품들도 확보하는 게 필요하고 연료나 이런 것들 다 자종합해서 넣는 게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이 필요한 거고 또 이제 워낙 그 부품들이 뭐 수백 개 수천 가지가 되니까 그런 것들 잘 아는 전문가들 집단이 있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지원 시설 같은 것이 필요하죠.
북한은 ICBM급부터 전술용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미사일 다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미사일 생산 규모도 크게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엔 이른바 신형 미사일 4종 세트를 순차적으로 공개하면서 자신들의 미사일 역량 강화를 외부 사회에 과시하고자 했습니다. 신종 전술 무기인 이들 4종 세트에는 일명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과 북한판 에이테킴스라 불리는 신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 신형 초대형 방사포 등이 포함됐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는 이 시설이 부대 실전 배치를 앞두고 미사일을 최종 조립하고 성능 테스트하는 시설로 추정했습니다. 신 대표는 수도인 평양과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은 것은 외부 노출에 다소 취약하더라도 인근 부품 공장은 물론이고 외국에서 은밀하게 부품을 조달하기 편리하도록 교통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순환 비행장에서 가깝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미사일 부품 같은 걸 항공편으로 밀수해왔을 때 공항에서 오는 어떤 거리가 가깝고 그리고 이제 항구하고 가깝고 남포항하고 또 이제 선박편으로 이제 밀수를 해왔을 때 또 실어 나갈 수 있는 거리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여건 때문에 여기가 이제 저장고라기보다는 임시로 마지막에 이렇게 조립을 해서 현장으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에 우선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국 국방부사나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도 미사일 개발 또는 조립 시설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부 박사는 분단을 넘어가 이 시설에 대해 이미 알려졌거나 예상되는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과 이동식 발사대, 이동식 거치대의 유지나 보관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전략 미사일들을 저장하고 발사 준비 태세를 갖춘 시설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부 박사는 북한의 전략미사일 보관시설은 개마고원이나 자강도, 양강도에 북중 접경 산악지역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실리는 외부 공격이나 탐지에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ICBM급 이런 전략적인 자산은 중국과 접경지역에 건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한미가 타격을 할 때 중국 견제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쪽에 건설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쪽은 평야 지역이고 수도에 가깝고 이래서 실리에 북한의 미사일 자산을 집중시킨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 이런 판단입니다.
ICBM과는 관련성이 낮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열 자문연구위원은 6일 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시설이 ICBM보다는 확장한 평양 순안공항을 방어하기 위한 시설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조 위원은 순안 비행장을 확장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 기지, 미사일 부대들을 배치했을 것이라며 이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시설에서 ICBM을 쏜다고 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평양순안공항은 2015년 7월 제2청사를 준공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5일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과 통화했다고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두 장관이 전화통화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한 두 나라의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강 장관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긴밀한 협력과 정보 공유에 대해 감사를 표명하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안보에 지속적으로 중심축 역할을 하는 미한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고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한편 폼페오 장관도 자신의 트위터에 강 장관과 통화한 사실을 알리며 우리는 함께 한다는 문장을 해시태그를 붙여 올렸습니다. 주한미 공군이 한반도에서 44년째 U2 정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U2는 여전히 최고의 대북 정찰 자산이라며 새로 도입되고 있는 글로벌 호크 정찰기의 역량을 보완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오산 공군기지에 미 제51전투비행단이 5일 한반도에서 U2 정찰기를 운영해온 미 제5 정찰비행대의 임무 수행 44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제51전투비행단은 이날 공식 SNS를 통해 오늘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정보, 감시, 정찰, ISR 임무를 통해 한국을 자랑스럽게 지켜온 제5 정찰비행대가 오산 공군기지에서 작전을 수행한 지 44년째 되는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고도 비행을 하는 U2 조종사를 낮은 기압으로부터 보호하는 노란색 우주복 형태의 조종복을 입은 조종사 9명의 단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U2 정찰기는 길이 약 19m에 날개를 포함한 폭은 약 30m로 폭이 길이보다 10m 정도 깁니다. 무게는 7톤 정도로 통상 50톤이 넘어가는 다른 유인 정찰기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이처럼 넓은 날개 면적과 가벼운 중량 덕분에 U2는 한 개의 제트 엔진만으로 최고속도 마하 0.6까지 내면서 일반 차량 속도인 시속 120km의 저속 비행도 가능합니다. 특히 최고 비행 고도가 약 20km로 지표면에서 10에서 50km에 존재하는 성층권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U2 정찰기에 이런 임무가 가능한 이유는 디지털 촬영보다 해상도 면에서 뛰어난 수동식 고해상도 카메라와 필름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카메라는 150km 밖 1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고 한반도 휴전선 북쪽 100km에 대한 촬영과 통신 감청이 가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U2F 기종은 1962년 10월 소련이 쿠바에 비밀리에 배치했던 핵탑재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의 존재를 포착해낸 바 있습니다. 주한미군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6일 VOA에 U2는 북한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를 돕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till,
과거 소련에 의해 격추된 역사가 있지만 U2는 여전히 미군이 보유한 최고의 정찰기 중 하나라는 겁니다. U2 정찰기는 1960년 5월 1일 소련의 레이더망을 파악하기 위해 소련 영공을 침범했다가 소련군이 발사한 수십 발의 대공미사일에 의해 격추된 바 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U2 정찰기가 현재 한국군이 도입 중인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와는 교체의 개념이 아닌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설명했습니다.
And so Global Hawk and U2
글로벌 호크는 무인기이고 작전 시간이 더 길다는 장점이 있지만 U2는 더 높고 빠르게 날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북한의 대공 방어망이 격추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U2 정찰기의 한반도 배치는 대북 정보 입수가 미한 동맹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민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과 달리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전망도 밝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의 비핵화를 주장하는 국제 민간단체 글로벌 제로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지난 3년간 비핵화 정책에 대한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비핵화 시도를 비중 있게 다루면서 미국의 대북 비핵화 방향의 현 주소를 짚었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 지도부를 직접 참여시키기로 한 결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을 제한하거나 후퇴시키는 데 실질적 진전을 가져올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더 이상 북한으로부터 핵 위협이 없다고 선언했지만 아직 두 나라는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단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계속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으며 군사적 역량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접근법이 대통령 개인에 맞춰져 있는 점을 북한 비핵화 실패의 원인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접근법은 일관성이 없고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언변으로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입니다. 보고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협상 능력을 과신하고 동시에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필요한 단계나 과거 협상 등을 오해하면서 미국이 더 적은 선택지에 놓이고 신뢰도에도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존 울프스탈 전 백악관 군축 비확산 담당 선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신중성과 조심성 결여가 핵과 관련해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며 북한과 관련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북핵 위기가 고조됐던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은 함대가 한반도로 향하고 있다며 북한을 겨냥한 경고성 발언을 했지만 오히려 당시 USS 칼빈슨 항공모함은 한반도를 떠나고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울프스탈 전 보좌관은 당시처럼 긴장이 높아진 상황이나 군사적 충돌 중에 나오는 대통령의 발언은 위기를 심화시키거나 심지어 핵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핵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미국의 오랜 전통은 위협적이거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할 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현재 미북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라며 이를 통해 북핵 위협과 영내 갈등 위협 요소를 줄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양측이 협상을 통해 내년까지 북핵 위협을 줄이고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런 기회는 올해 말로 예정된 미 대선을 감안하면 시간이 많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올해 초 행한 연설에서 북한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데 희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I still remain hopeful that North Korea will make the right decision. Not certainly the right decision for the world, but the right decision for the North Korea.
그러면서 이런 결정은 전 세계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도 옳은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도 올해 1월 BOA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 해결에 아직 희망을 갖고 있다며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의 약속에 기반한 건설적인 대화에 초점을 맞춰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독일 외무부는 조만간 평양 주재 대사관을 다시 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대사관 운영 재개를 위한 여건을 제공할 것이라는 징후가 없다는 겁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외무부는 6일 지난 3월 초 잠정 폐쇄한 평양 주재대사관을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무부 당국자는 이날 VOA 보낸 이메일에서 평양 주재대사관은 여건이 허용되는 대로 운영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 북한이 조만간 그런 여건들을 제공할 것이라는 징후는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북한 당국이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 대사관 잠정 폐쇄의 이유라고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출국 또는 입국을 금지하는 여행 제한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 외무부는 평양 주재 대사관의 정상 운영이 다시 가능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대사관을 임시 폐쇄하고 인력을 철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1980년에 가입한 빈 협약은 모든 공관원에 대해 접수국 영토 내에서의 이동과 여행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초 라이너 브로일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외국인을 상대로 취한 부적절한 조치가 평양 주재 대사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평양 주재 독일 대사관 외에도 스위스 외무부사나 개발협력청 평양사무소, 프랑스의 평양 주재 협력사무소가 3월 초 모든 인력을 철수한 후 약 2개월이 흘렀습니다. 스위스 외무부는 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평양 상주 직원들을 복귀시키는 계획과 관련해 계속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그에 따라 날짜가 결정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스위스 외무부는 앞서 3월 초 VOA에 상황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대로 대북 인도주의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말 육해공 국경을 전면 봉쇄했으며 2월 1일을 기점으로 약 한 달간 외교관들에게 대사관과 외교관 구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격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겸입니다.
미국 내 시민단체들이 대북 인도 지원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코로나 대응 경기 부양법안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의회에 보냈습니다. 행정부가 일부 조치를 취하기는 했지만 충분하지 않아 의회가 나서도록 촉구했다는 설명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35개 비정부기구들이 6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케빈 메카시 하원 공화당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 기간 동안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 면제를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번 코로나 대응 경기 부양 법안에 대북 인도 지원 강화 법안을 포함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중순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 절차와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서한에는 대북 구호단체인 미국 친우봉사회, 이그니스 커뮤니티,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를 비롯해 인권단체들과 평화단체들이 서명했습니다. 미국 친우봉사회의 다니엘 야스퍼 아시아 담당관은 6일 VOA에 제재로 인한 대북 지원의 어려움을 여러 번 호소했고 행정부도 일부 조치를 취하기는 했지만 충분하지 않아 의회가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When the borders open up in North Korea, we will need to operate very quickly. And the current
북한이 국경을 다시 열면 구호단체들은 매우 빨리 움직여야 하는데 현재 인도주의 지원 승인 절차는 9개월 이상 걸린다는 지적입니다. 이 같은 지연은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지금 상황에서는 매우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의회가 나서서 제재 면제를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야스퍼 담당관은 말했습니다. 35개 단체들은 서한에서 북한은 코로나19 환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위태롭다며 인접한 중국과 한국에 10만 건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의 취약한 인도주의적 상황을 감안하면 잠재적인 발병은 더욱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1천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영양, 보건, 식수, 위생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체들은 대북 인도 지원 강화 법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이 법안이 대북 지원 물품 전달 과정의 어려움을 많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친우봉사부의 야스퍼 아시아 담당관입니다.
Bill would require the Treasury Department to expedite approval processes for humanitarian organizations. They'll ask the Treasury Department to clarify.
해당 법안은 재무부가 인도주의 단체들을 위한 승인 과정을 촉진하고 기존의 지침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국무부에는 방북 특별 여권을 보다 신속히 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안에 따르면 UN 주재 미국 대표부가 투표권과 영향력을 행사해 UN의 대북 제재 면제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야스퍼 담당관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제재가 북한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막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3월 말 인도적 지원이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고 재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도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전 유엔 관리와 전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온라인에서 대북 제재에 관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재가 북한의 식량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만큼 제재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는 북한 정권이 자초한 일이며 제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영국 런던대 동양아프리카대학원 한국학 연구센터의 헤이젤 스미스 교수는 최근 퍼시픽 포럼에 기고한 글을 통해 대북 제재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양 규제 유엔 직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스미스 교수는 특히 유류 수입을 막고 있는 대북 제재에 주목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결의 23975 등을 통해 정제유는 50만 배럴, 원유는 400만 배럴로 연간 수입량을 제한해놨는데 이 때문에 북한의 식량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는 게 스미스 교수의 설명입니다. 원유와 정제유 등의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비료와 살충제뿐 아니라 농기계, 관계장비, 운송수단에 투입되는 원료가 충분히 수입되지 않아 북한이 식량 생산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식량은 550만 톤인데 2016년과 2017년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 2018년 생산량은 150만 톤가량 줄어 400만 톤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유행 상황 속에서 북한의 식량난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고 스미스 교수는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식량과 유류 등을 지원해준 중국과 러시아가 코로나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으로 식량과 유류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저장할 경우 북한은 더 큰 기근에 직면할 것이라는 겁니다. 제임스 켈리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이에 반박하는 글을 지난 5일 게재하며 북한의 식량난은 북한 정권이 자초한 일이라고 항조했습니다. 켈리 전 차관보는 우선 북한이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등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신형 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에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이며 제재 대상은 일반 주민이 아닌 북한 엘리트라는 겁니다. 켈리 전 차관보는 이 북한 엘리트들이 현재 겪고 있는 식량난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무시하고 있어 상황을 더 악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북한은 빈곤에 허덕이는 네팔이나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달리 교육과 기술이 훨씬 더 발달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북한이 이를 농업 생산성이 아닌 무력 증강에만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북한이 겪는 어려움 역시 북한 정권이 자초한 것이라는 게 켈리 전 차관보의 설명입니다. 북한이 스스로 국경을 봉쇄함으로써 현재 수천 톤의 화물이 중국 창고에 쌓여 있으며 많은 서구의 비정부기구들이 대북 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이 이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나아가 한국에서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 북한을 돕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가 매번 북한을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북한은 계속 퇴짜만 놓고 있다고 켈리 전 차관보는 지적했습니다. 켈리 전 차관보는 이어 북한의 식량난이 지난 1990년대와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현재는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 등을 통해 거래하고 있어 배급에만 의존하던 과거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재가 일반 주민들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하지만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북한에 대한 제재 자체는 확실한 명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미스 교수는 켈리 전 차관보에 반박하는 글을 다시 올리며 논쟁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켈리 전 차관보가 언급한 장마당 기능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마당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돕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접근성에서의 기능일 뿐 생산성과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유류를 수입해 비료와 살충제 등을 만들고 농기구 등을 돌려야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이지 장마당 자체가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스미스 교수는 또 현재 부과된 제재가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들을 정확하게 나눠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가 민간에 어떤 부작용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오득성입니다.
영국 외교부가 선박간 불법 환적 등 북한의 유엔 제재 회피 활동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선 국제적 접근과 모니터링 복원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영국 정부는 북한이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는 유엔 전문가 패널의 평가에 동의한다고 타리크 아마드 외교부 부장관이 밝혔습니다. 아마드 부장관은 5일 데이빗 엘튼 상원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영국 정부는 대북 제재 유지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을 줄이기 위해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영국 정부는 원유의 선박 간 불법 환적과 석탄 등 원자재의 불법 해상 수출 등 북한의 유엔 제재 회피에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국제사회의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게 영국 정부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마드 부장관은 북한이 석탄과 같은 원자재의 불법 해상 수출을 계속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허용된 원유 수입 한도를 초과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영국 정부는 중국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이사국의 우려를 제기했다며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이른바 CBID를 촉구했습니다. 아흐마드 부장관은 또 최근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지난해 13차례에 이어 올해 4차례 강행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을 부각했다며 영국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 개발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영국은 북한이 미국과의 의미 있는 협상에 복귀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실태, 특히 정치범 수용소 내 전염 실태와 대북전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지난 1월 말부터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고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리면서 국제기구와 구호단체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 결과 특히 시골과 다른 취약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엔은 주민 천만여 명이 식량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고 말했습니다. 아흐마드 부장관은 국제개발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해 국제 인도주의 대응 계획 등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유엔과 국제기구에 다자간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국제 인도주의 대응 계획의 우려 대상국인 만큼 자금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마드 부장관은 북한 정부의 대북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제적 접근과 모니터링을 복원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김연철 한국통일부 장관은 감염병 방역 협력을 북한과의 우선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며 남북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또 북한이 지금도 핵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미북 대화가 빨리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연철 한국통일부 장관은 한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중단됐던 올해 남북 협력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감염병 정보 교환과 표준 검역 절차 제정과 진단, 그리고 방역기술 협력 등 남북 감염병 공동대응 체계 구축을 우선 추진 사업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김 장관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향후 대북협력 사업을 한국 측이 할 수 있는 분야와 북한이 수용해야 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외부 환경이 갖춰져야 할 수 있는 분야 등 세 부류로 나누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대북 접촉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김 장관은 협력이란 게 일방적 의지로는 한계가 있고 가능할 시점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조금 더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북한을 비롯해서 모든 세계가 방역과 경제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며 북한도 북한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고 따라서 결국 방역에서 경제로 전환하는 시점에 남북협력도 성사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 장관은 신종 코로나가 전체적으로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북한도 코로나 방역 상황에서의 경제 정책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은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선 북한의 핵 능력이 지금도 강화되기 때문에 미북 비핵화 협상은 하루라도 빨리 시작되는 게 북핵 문제 해결에 중요하다며 그런 입장에서 미북 간 협상 재개를 위한 환경이나 방안 등에 대해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북한군의 한국 측 경계 초소 GP 총격 사건에 대해선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 장관은 국방부가 전후 맥락, 상황 등을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도 조사하고 있고 조만간 입장이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해 가을 접경지역에 확산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으로 중단됐던 판문점 견학을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범 견학 형태로 재개할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하면서 중국을 거론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더욱 직접적으로 중국을 지목하면서 국제 공조에서 이탈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대북 제재 이행 의무를 강조하면서 또다시 중국의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실 관계자는 6일 BOA에 우리는 중국이 모든 유엔 회원국들처럼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의 이런 발언은 북한의 수출이 4년 전보다 94% 급감했다는 최근 통계와 대북 제재의 상관관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나왔습니다. 앞서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의 수출은 2억 6,100만 달러로 대북 제재 이전인 2015년에 17분의 1에 불과했고 무역 상대국 역시 지난해 62개 나라로 줄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고 집계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는 95%까지 치솟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 국무부는 대북 압박 캠페인을 확대하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참여를 독려했고 중국을 언급하더라도 중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라는 표현을 주로 써왔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3월 장진 유엔 주재 중국 대사의 대북 제재 완화 주장에 대해서도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논평하면서도 중국을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가 계속 악화하고 중국의 대북 제재 완화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자 중국의 일탈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21일 대북 제재 위반 실태를 담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가 공개되자 국무부는 중국 선박과 회사들의 밀수 행위를 막기 위해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일주일 뒤에는 더욱 직접적으로 중국을 지목하면서 중국을 압박해 제재망을 더욱 촘촘히 쥐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동맹인 한국 정부가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언급할 때는 미북 공조와 비핵화의 중요성을 거론하는 선에서 정면 반박을 자제해왔지만 중국의 똑같은 요구에는 일일이 맞대응하며 시기상조이자 잘못된 신호라고 일축해왔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돕기 위해 1억 2,8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6일 발표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 중 1억 달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거나 감지하고 통제하는 데 쓰이는 기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나머지 2,800만 달러는 취약층인 난민이나 이민자 사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정부가 세계 120여 개 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는 국제보건과 인도적 경제적 지원에 기여한 규모는 9억 달러를 넘었다고 폼페오 장관은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미국 정부의 지원과 다자기구에 대한 기부와는 별도로 미국의 기업과 비영리기구, 자선사업단체 그리고 개인들이 40억 달러 가까운 금액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6.25 한국전쟁 미군 참전 용사들 가운데 적어도 12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한국전쟁 참전용사협회 회장은 VOA에 전염병 격리 조치로 참전용사에게 제공되는 군 장례 예우도 없이 쓸쓸하게 떠나는 전우들이 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4일 미국 서부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있었던 한 장례식 사진이 많은 미국인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성조기 위에 둘러싸인 관 앞에 장의사가 커다란 방독면과 개인 보호 장비로 온몸을 무장한 채 홀로 장례식을 주재하는 모습이 워싱턴포스트 신문 등 주요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겁니다. 이 장례식의 주인공은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90살의 조지 트램플린 씨로 요양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뒤 앓다가 숨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미군 당국이 참전용사에게 제공하는 명예로운 군 장례 예우 속에 장례식이 열렸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트램플린 씨는 홀로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7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한국전쟁의 사투 현장에서 생존했던 노병들도 바이러스의 사선을 넘지 못한 채 숨지고 있습니다. VOA가 한국전쟁 참전용사협회에 보고된 통계와 지역 언론 보도를 취합한 결과 플로리다와 코네티컷 등 적어도 10개 주에서 12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협회 폴 커닝햄 회장은 5일 BOA에 바이러스가 전우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Cunningham 회장은 모든 전우가 80대 말에서 90대의 노령으로 전염병에 매우 취약하다며 아마 알려지지 않은 더 많은 참전용사들이 숨졌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염병을 피하려고 전우들이 자택과 퇴직자 전용시설, 요양원 등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올해에만 전염병뿐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이미 800명이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전쟁참전용사협회 쉘라 프리츠 씨는 6일 VOA에 회원들 가운데 올해 들어 노환 등 다양한 이유로 숨진 참전용사가 830명, 지난해엔 1903명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2019, it was 1903, and this year it's 830.
프리츠 씨는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한국전쟁 참전용사들까지 합하면 사망자는 더 많을 것이라며 참전용사들이 노령으로 거의 매일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리츠 씨에 따르면 현재 생존해 있는 등록 회원은 1만 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협회 측은 미 전역에 있는 지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증기 모임이 모두 중단되면서 참전용사들의 자세한 근황을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역 언론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숨지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을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미 북부 위스콘신 지역의 ABC 방송 등 여러 언론은 룩셈버그시에 사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제리 세모너 씨의 사망 소식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세모너 씨는 다음 달에 50명의 전우와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한국을 방문하려고 등록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숨졌습니다. 세모너 씨의 아들 데일 씨는 방송에 아버지가 많은 친구들의 장례식을 도왔다며 하지만 전염병 격리 조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자신은 정작 그런 존중을 받지 못한 채 떠나게 됐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I always remember him telling me that he buried a lot of his friends. So he went through
1951년에서 55년까지 부산에서 미 공군으로 참전하고 복무했던 뉴욕시의 앵겔로 파이로 씨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뒤 병원에서 가족도 보지 못한 채 홀로 쓸쓸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파이로 씨의 아내는 뉴욕포스트 신문에 남편은 한국전쟁 참전용사 야구 모자를 항상 쓰고 다녔다며 격리 때문에 집 전화기에 남겨진 남편의 음성 메시지가 마지막 인사가 될 줄 몰랐다며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이렇게 참전용사들은 대부분 감염 환자들에 대한 철저한 격리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과 마지막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숨졌습니다. 공수부대원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남부 테네시주의 클레어런스 잭슨 볼러 씨 역시 지난달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숨졌습니다. 그의 딸들은 아버지가 군장례 예우를 받으며 명예롭게 세상을 떠나는 게 마지막 계획이었다며 뜻을 이루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로버트 밀키 미 보훈부 장관은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백악관 행사에서 보훈부 산하 134개 요양원 내 한국전쟁 등 참전용사들은 다행히 큰 타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 soldiers of the United States 8th Army defended the Busan perimeter.
밀키 장관은 한국전쟁 중 부산을 방어했던 미 8군과 장진호 전투에서 생존한 해병대 참전용사들이 여전히 산하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다며 모두 검사를 받았고 일부 요양원만 확진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주한미군이 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공중보건 방호 태세를 완화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한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와 예방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은 공중보건 방호 태세 찰리 단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공중보건 방호 태세는 가장 심각한 단계인 델타부터 찰리 플러스, 찰리, 브라보, 그리고 알파까지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 내 코로나 상황이 확진 사례가 한 자릿수를 유지하는 등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코로나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방호 태세를 완화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이 놀라운 일을 해냈다며 앞으로 수주 동안 이 같은 새로운 조치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조건이 유지된다면 공중보건 방호 태세 브라보로 한 단계 내리는 등 예방조치를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한미군은 신중한 예방적 통제 조치 가운데도 한국을 어떤 적이나 위협으로부터도 지켜내기 위해 당장 오늘 밤에도 싸울 수 있는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45년 5월 7일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이 연합군의 무조건 항복을 선언합니다.
The designated head of the German state signed the act of unconditional surrender.
그 결과 4년 7개월 동안 지속된 2차 세계대전은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해 바르샤바를 점령하고 이어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독일은 전쟁 초기 체코슬로바키아와 프랑스, 덴마크 등을 점령하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1944년 6월 미국과 영국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성공하면서 전세는 역전됐습니다. 이어 연합군은 프랑스를 해방시킨 데 이어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독일의 패배가 현실로 다가오자 독일 나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독일은 결국 1945년 5월 7일 연합군의 항복을 선언합니다. 1840년 5월 7일 호두까기 인형으로 유명한 러시아의 대표적인 작곡가 표트르 차이코프스키가 태어났습니다. 러시아 보트킨스크에서 태어난 차이코프스키는 5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는 등 음악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1살 되던 해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학교에 진학하고 5년 뒤인 1866년 모스크바 음악원의 교수로 발탁돼 12년 동안 교수로 활동하며 작곡에 열중하게 됩니다. 이후 차이코프스키는 메데즈다 폰 메크 부인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 음악 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는데 이 둘은 14년 동안 단 한 번도 직접 만나지 않고 편지를 통해서만 교류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차이코프스키는 후에 그의 4번 교향곡을 메크 부인에게 바치기도 했습니다. 평생 동안 37곡 이상의 교향곡과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속의 미녀 등 주옥같은 발레곡을 작곡한 차이코프스키. 그는 러시아 고전주의 음악을 완성시킨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